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두시는 풍성하고도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2024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에게 오늘도 내려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버지 영속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더 이렇게 촉촉하게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무덤을 자랑하는 그러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무함마드라고 얘기하죠. 무덤을 이렇게 또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라마단 기간이 되게 되면은 그 메디나에 그 시신이 있어가지고 무함마드에 거기 모여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뭐 200만에서 300만이 그 무슬림 국가에서 성지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큰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또 보게 되면은 많은 위인들의 무덤을 또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죠. 세계적인 그런 많은 위인들의 무덤을 이렇게 해놓고 관광지로 이렇게 가서 경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시해 놓고 이렇게 보게 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의 레닌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유리관에다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또 참배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월남의 그 호찌민이라는 분이 있죠. 통일 월남 월맹 이렇게 통일하신 그분의 그 시신도 월남에 가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중국의 그 모택동이라든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북한의 김일성 또 김정일 같은 이런 분들도 보게 되면은 유리관에다가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가서 참배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기보다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대로 죽지 못한 사람이죠. 죽어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서까지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을 자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시신도 무덤도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빈 것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종교요, 시신이 아닌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터키에서 요즘에 그 이슬람으로 그 터키 이스탄불로 선교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시는데 거기 계신 한 선교사님이 그 터키 분들에게 그 설교를 할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자 하는데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야 물론 길을 물으려면은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죽은 무함마드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우리 신체를 받쳐주는 두 기둥 아니겠습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온몸이 또 건강합니다. 건물도 집도 기둥이 튼튼해야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모양이 좋아서만은 안 되고 기둥이 튼튼해야 하는데 우리 신앙도 집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으로서 종려주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주였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20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도 많은 부분 이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세 개가 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을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깨고 이 땅에 들어오신 성탄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BC와 AD로 인류 역사가 두 쪽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BC와 AD로 구분해서 지금 양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이라는 날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날짜를 세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요,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처절한 그런 그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 아주 처절하고 흉악한 사형을 집행하는 소름 끼치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괴물과 같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가장 십자가가 거룩한 표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굉장히 좀 화려해졌습니다. 어떤 십자가들은 보게 되면은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걸 또 몸에다가 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온 세계 인류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합장의 소리로 온 지구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약 3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약 한 3,500 교회의 한국 교회가 있대요.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1,000개 이상이 되었는데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줄어서 지금은 1,000개가 조금 못 된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천여 개 정도 이렇게 교회가 캘리포니아에만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인류의 대축제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주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일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고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양대 산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두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과 같은 기독교의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잘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한 사건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꿈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내가 확실히 믿고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정신물리학자 구스타프 페이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1단계의 그 인생에서는 2단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2단계, 이 생의 삶은 우리 3단계의 삶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단계의 삶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의 아기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이 세상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거쳐왔던 1단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생에서의 삶, 이 2단계의 삶에서는 3단계의 인간의 삶을 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생을 살고 있지만 3단계, 하늘나라에 가서의 그 삶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죽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생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3단계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가지고선 하루 종일 산과 들과 강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다라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한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둘이 신나게 놀다가 보니까는 해가 저무른 거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저녁이 되었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다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메뚜기에게. 메뚜기야, 내일 또 다시 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곧 밤이 오는데, 밤이라고 하는 곳이 오는데, 깜깜한 밤이 되면 하늘에 별도 뜨고, 달도 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날이 또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새날이 이렇게 온다고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찾아가지고 또 놀려고 왔는데 하루살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깨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를 만나가지고 한철을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산과 들과 강을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워집니다. 그랬을 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여름은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즐겁게 잘 놀았어. 한철 잘 보냈어. 이제 우리 겨울잠 자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메뚜기가 그 개구리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듯이 메뚜기에게는 내년이라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내년이라니? 그랬더니 개구리가 말하기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에서 이파리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흰눈이 내리고 너무너무 추워 하얀 얼음이 또 얼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겨울잠을 자게 되는데 겨울잠을 자고 내년 따뜻한 봄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메뚜기는 그걸 또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루살이나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메뚜기는 각각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살이가 또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답습해 보지 못한 그런 것이라도 우리 부활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나 내년이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짤막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그 유명한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으로 죽으셨다고요? 무엇으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또 보니까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일점일획도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말론적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말 그 창세기 3장 타락장에 가면은 이제 타락을 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원시복음. 즉각 거기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전체적인 구속사를 한눈에 볼 때 성경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예, 그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한편의 드라마라는 거, 드라마. 66권, 성경 66권은 한편의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드라마와 같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1절하고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개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기독교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만 204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오시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이 성경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부활에 대해서 수십 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도 말씀하시고 말이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식이나 논리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말씀, 하나님 성경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1974년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그 복음 집회를 했거든요. 73년 전때 대학 1학년 때인데요. 제가 그래도 테너 파트에 가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뒤에 그 테너들 테너 파트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와서 이제 부른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300만이 모였습니다. 300만이 모였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는요. 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약 7만 6천 명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죠? 수원 침례교회 갑자기 또 그 목사님 누구시? 그 통역하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7만 6천 명이 회심을 했는데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그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성경의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드시고 바이블 세이 소. 항상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정말 수많은 사람이 7만 6천 명이 일어나가지고 결신하는 일어나가지고 할머니들도 있고 그때 참 아무 대단했습니다. 뭐 집회 끝나고 가지도 않고 거기 그냥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식사도 거기서 뭐 하고 거기 참여하신 분이 저 지방에서도 뭐 올라오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얻어질 수가 있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부활을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빈 무덤이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내 주의 시체를 어디가 두었느냐, 어디다 두었으면 내게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많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것은요, 당시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그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은 그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 살았잖아, 할렐루야고 기뻐했을 텐데 두려워하고 다락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가르쳐줘도 못 믿고, 말해줘도 못 믿고, 보여줘도 못 믿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면서까지, 보여달라고 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신앙을, 우리의 의심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신앙적인 사건으로 변화돼서 오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적인 얘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또 부활하심이 증거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사건이 내게 신앙적인 사건으로 와 닿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무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두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음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다 보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근심에, 슬픔에 빚을 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두 행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해변에서 같이 생선도 구워드시고 떡도 같이 먹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데도도 못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들이 의심하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었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이 역사적인 사건과 이 신앙적인 사건이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 있냐?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상에서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를 힘입게 될 때에 그들이 180도로 변화돼서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부활 후에 오순절날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보지 못한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성령님의 중개 역할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환영하면 돼요. 환영, 웰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은 젠틀맨이기 때문에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는 도둑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존중하시고 내가 환영을 해, 예수님. 웰컴.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내가 기도하고 또 환영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련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더듬는 자들이여. 얼마나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줘도 못 믿고, 만져도 못 믿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더듬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 편견의 눈이 거기서 벗겨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사람이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성경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내 신앙 사건으로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15장 5절에 보니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절에 누구에게? 게바. 게바는 베드로죠. 예, 베드로. 예, 그새 이름을 주님께서 지어주시기 전에 본명이 게바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이름이에요. 세 번이나 도무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말이죠. 예, 거짓말쟁이가 되고 했던 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열두 제자들, 가장 예수님 측근에서 제자 훈련받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열두 제자. 6절에 보면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7절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였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나는 메시아야라고 막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형제들이 같은 집에서 같은 솥에 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서로는 부딪히고 서로는 함께 뒹굴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야고보가 어떻게 됐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사도 바울도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예수님 배반하고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망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예, 연장자고요. 예,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참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요. 폴란드에 생키의 빛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소설을 쓰셨거든요. 예, 거기서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같은 해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고 68년에 이제 네로가 자살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막 로마를 불지르고 막 이렇게 하죠. 하면서 그 모든 범죄를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워가지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막 이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이제 그 처형을 하게 될 때 그 로마 교회에서 로마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께서 만일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우리 로마 교회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완전히 흩어지고 이제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님 어서 몸을 좀 피하세요.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몸을 좀 피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 교회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자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이제 로마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시를 이제 등지고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피안 가드라고 하는 그 길로 이제 로마를 등지고 베드로가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침 새벽에 동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죠. 동쪽에서 석양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보니까 누가 맞은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아, 황금빛 찬란한 빛을 내뿜으면서 떠오르는 태양빛 속에 누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지고 지나가면 보니까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시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가지고 다급히 베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말이 그때 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 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가야지.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로마시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베드로가 나 같은 죄인이 내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못 박혀 죽일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바티칸이죠. 베드로 성당. 바티칸, 천주교의 그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 밑에 지하실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교황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교황들의 죽으면 그 바티칸 밑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베드로 관 가장 근처에 묻히는 것이 교황들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이죠. 아마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옆에 있었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정말 욕할 그럴 사람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보면 항상 그 신약성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나갈 때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180도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또 이제 그런 고백을 남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예배소로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배소 자기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거기를 다시 들리게 되면 또 이렇게 많은 소동이 일어날까봐 그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밀레, 바로 예배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로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해변가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그때 뭐라고 남기냐면은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거든. 왜 배신을 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락문을 꼭꼭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확실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신앙적인 사건으로 변화돼서 2024년 주님의 부활을 내 가슴속에 정말 간직하고 이 신앙으로 참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뿐이 아닌 내세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아버지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없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내게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확신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